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앞으로 4년간 15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이번 자금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또 아프간의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이들, 여성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수명이 연장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전체 국가 예산의 20%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 인구의 39%가 하루 1달러 35센트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서부 지역에 오늘 폭탄 공격이 가해져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알레포 서쪽 아트메 국경 통과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전송한 사진에는 피범벅이 된 시신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진 반군 대부분은 파일랍 알샴으로 불리는 단체 출신이라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국경 지역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터키군의 불법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이라크 관영 텔레비전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지난주 이라크 북부 지역에 약 2천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터키가 국지전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이라크 외무부는 성명에서 터키의 이라크 파병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이라크 파병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인들은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어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분쟁이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물음에 61%는 인도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81%가 비우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55%가 우호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또 미국에 대해 5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미국만큼 강력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밝힌 응답자도 50%로 같았습니다. 이 밖에 중국은 10년 전보다 오늘날 세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75%나 됐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1급 비밀을 훔친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해롤드 토머스 마틴 씨는 지난 8월 27일 체포됐으며 그의 자택과 차량에서 발견된 디지털 저장 장치들에는 1급 비밀 문서를 비롯한 여러 기밀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틴 씨가 훔친 6건의 비밀 문서들은 특히 민감한 정부 부처에서 생산된 것들이며 여러 국가안보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자는 이들 문서가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 요원들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소말리아 국경과 인접한 케냐 만데라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알리로바 만데라 카운티 군수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마을이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6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로바 군수는 또 보안군이 대응에 나서 부상자를 포함해 주민 27명을 구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냐 언론들은 공격범들이 수류탄 투척에 이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10월 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예외 범위로 규정했던 민생 부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270 제재 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그 틈새.
지난 1년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이후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200명입니다.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 사망률이 남한보다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은 남한보다 12년가량 짧았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차원의 북한 제재에서 민생 부분을 예외로 설정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역량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쿼터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교역량을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 제재를 위한 기존의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민생 목적 교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민생 예외 조항을 없앤 대북 교역 완전 금지는 중국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북중 간 교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미한 양국은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현재 2270 제재 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그 틈새, 그것을 가능한 한 메우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또한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등 우방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고 또 지금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중 교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론 민생 목적 교역량에 상한선을 두는 쿼터제가 우선 거론됩니다. 또 민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민생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교역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통관검사 강화 방안 등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유준구 교수는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광물 자원 교역으로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사실상 100%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쿼터제가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준구 교수는 쿼터제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대북 제재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에서 그냥 양으로 팍 잘라가지고 제한을 한다든가 그 우회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갖다가 추가적으로 한다면 집행 모니터링을 그 명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총량을 줄였다고 쳐요. 근데 그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되면 이게 줄여진 게 실제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쿼터제로 북중 교역에 제한을 둔다고 했을 때 표면상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실제 이 부분이 실행에 옮겨질지 여부는 역시 중국 측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톤의 물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이를 실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런 통계 자체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생 목적을 쿼터제로 바꾼다 해도 중국이 실제로 그 쿼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켜주느냐는 뭐 미국이 뭐 실제로 그걸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새로운 결의안에 쿼터제가 들어갔을 때 문장만 보면은 예 뭐 그 구멍을 메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전히 그것을 그 쿼터의 그 양을 측정할 는 것은 결국 중국에 달려 있잖아요. 이것 여전히 또 이제 중국의 의지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 등의 예외를 두면서 제재의 구멍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나온 이후 지난 8월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 물량은 246만 톤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무역협회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새로운 결의안에 쿼터제가 명시된다는 건 책임대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하는 중국, 그리고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국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가 결정한 안보리 차원의 결정엔 적극 참여하겠지만 완전하게 대북 양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병곤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현상은 북한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늘어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인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6일 기자설명회에서 일부 엘리트층의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심각한 붕괴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에 연이은 엘리트 탈북이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방아쇠와 같은 요인이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엘리트층을 분류하는 기준과 관련해선 관직이 있느냐 여부라며 올 들어 탈북한 북한 엘리트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순 없지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 한 해 8명에 그쳤던 북한 해외 주재원의 탈북이 이듬해 1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월까지만 2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 북한 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북한 보건성 출신 엘리트 간부가 지난달 하순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국경 통제 강화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전체 탈북자 수도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8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습니다. 특히 탈북자 가운데 해외 파견 인력과 같은 중산층 비중이 크게 늘면서 북한 체제의 이상 조짐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차의 말부터 올해 탈북은 증가세에 있고 양적으로 내용도 변하고 있어요. 엘리트층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의 탈북의 주된 양상이 중국의 경제난민으로 나왔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남한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직행하는 탈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엘리트 탈북의 증가나 이런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배출 요인의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조 박사는 이처럼 탈북 양상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 장마당이 일부 활성화됐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고 무리한 핵 개발 정책과 대형 건설 사업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그리고 더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까지 겹쳐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 동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대북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며 평화 통일 정책에 기반을 둔 대북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5일 정례 기자설명의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 강도로 미루어 북한 내부의 변화, 특히 지도부 변화를 더 촉진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보기입니다. 올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주재원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북한보다 나은 사회를 이미 경험했던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북한 관리들의 잇단 탈북 배경과 그 파장을 김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 한 해 한국에 입국한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해외 체류하며 외부 세계를 접한 해외 주재 북한 인사들이 자유롭고 발전된 나라를 동경해서 탈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입니다.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은 과거의 생계형보다는 이민형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탈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자식들의 평양에 돌아갔을 때의 적응 문제 등 본인과 본인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양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이것이 이제 망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의 한국 망명 동기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의 장래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태공사를 비롯한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은 북한 내 권력 교체와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는 권력 교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탈북을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기존 권력층의 실세를 숙청하는 이른바 공포정치를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지난해 말까지 130여 명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해외 파견 북한 인사들의 탈북 요인으로 꼽힙니다. 제재 국면에서 본국으로부터 가중되는 상납 압박이 탈북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대외보험총국 출신인 김강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입니다.
농사에선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 북한의 대외관계, 이건 이제 대외무역이나 외화벌이에서 날씨하고 비슷하거든요. 외화벌이 압박, 외부 해외에서의 이제 어려움, 주재원들의 무리, 여러 가지가 이제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한국 정부는 태영호 공사 등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망명을 비롯해 올 한 해 한국 입국 탈북자가 증가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외교관 등 해외 주재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돼 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입니다.
전 세계 공관을 통해서 사상 점검을 강화시키고 자제들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외교관들의 자제들을 평양에 한 명씩은 붙들어두는 볼모 외교관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한국 민간단체 관계자입니다.
최근에 안쪽에 있는 분과 통화를 했을 때는 전화통화도 되게 검열을 좀 많이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왔으면 어디 갔다 왔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다 기록을 남긴다고 하거든요. 그 국민들보다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열, 감시,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외화벌이를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이후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정보 유출자를 간첩으로 규정해 총살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일반 가정에 배포하는 등 탈북을 막기 위한 사회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강력한 대북제재와 공포정치 등 북한 체제 불안정성으로 인해 탈북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해외 파견 인사들의 경우 북한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이탈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납금을 공무를 바쳐야 되는 주 계층이 세 계층이 있어요. 북한에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영 기업들, 두 번째는 이제 외교관들, 세 번째가 주로 북중 무역을 하는 돈주들이 있어요. 이 세 계층이 지금 상당한 정도의 상납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금액 수준은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공포 정치의 영향으로 그 니즈를 못 맞췄을 때 상당히 이제 본인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겠죠.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공사를 비롯한 해외 주재 북한 인사들의 잇단 망명을 북한 체제 붕괴의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고위급 엘리트 몇 명이 탈북했다고 김정은 정권이 흔들린다고 보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소규모의 조직화된 시위도 불가능할 정도로 공안기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 1997년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했지만 북한 정권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일, 김정은 등의 3대 세습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요 인사들의 잇단 탈북에 따른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탈북 난민 14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00명입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미국의 2016 회견 연도 중에 14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5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3월과 8월에 각각 3명,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에 각각 1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2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명, 20대와 14세 미만이 각각 2명, 14세와 20세 사이와 51세와 64세 사이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유타와 일리노이주에 정착한 탈북 난민이 각각 4명이었고 캘리포니아주가 2명, 콜로라도와 켄터키, 오리건주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회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이 2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200에서 $300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6 회견 연도에 미국에 들어온 난민은 모두 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이 1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리아와 미얀마,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최근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현지에서 수해 복구와 지원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4일 긴급재난관리 전문가인 아트로 피지간 박사를 함경북도 지역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일 발표한 북한 수해 상황 2차 보고서에서 피지간 박사가 6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수해 복구 상황과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북한 내 인도주의 기구들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실사단이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단은 국제기구가 지원한 구호품이 수재민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노동자와 군인 등 20만여 명이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해 지역 내 구조물 등 피해가 심각하고 고립된 리 단위 마을에 대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겨울에 대비해 이재민들을 위한 거처 마련과 식수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홍수로 함경북도 내 몇몇 보건소가 완전히 무너졌고 시 단위 병원 두 곳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도 홍수에 휩쓸려 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유엔 기구들이 의약품을 피해 병원에 지원하긴 했지만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설사와 급성호흡기 전염병에 걸린 수재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전염성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체제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어제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 29일에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은 덴마크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 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복구 사업에 전달되며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위생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수재민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재난 위험 감소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밝혔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11%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 사망률이 남한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배 높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도 남한보다 12년가량 짧았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발표한 북한 관련 통계 내용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간문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16 세계인구통계현황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 살 미만 북한 영아 1,000명당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영아 1,000명당 3명이 사망한 남한에 비해서도 8배 높은 것입니다. 2015년 현재 5세 미만 북한 유아 사망률도 1,000명당 29명으로 남한 4명보다 7배 이상 높습니다. 북한의 산모 사망률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사망한 북한 산모는 82명으로 남한의 11명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습니다. 인구문제연구소의 도시코 카네다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1990년대 초보다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So 2015's rate is estimated to be 82 maternal deaths per 100,000 births. It's even higher than early 1990s.
1990년 북한 산모 사망률은 신생아 출산 10만 명당 75명, 1991년 63명, 1993년 56명으로 2015년보다 낮았다는 설명입니다. 카네다 연구원은 다만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 사망률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ce 1999, maternal and infant
1999년의 경우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산모 131명이 사망했지만 2001년 121명, 2005년 105명, 2010년 97명, 2014년 85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도 1999년 78명에서 2000년 72명, 2005년 52명, 2010년 35명, 2014년 30명으로 계속 감소했다고 카네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남한 국민보다 12살가량 짧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5년 기준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남자 66살, 여자 74살로 추정됐습니다. 남한은 남자 79살, 여자 86살로 추정됐습니다. 20여 년 전인 1993년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68살로 남한 73살과 비교해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카네다 연구원은 1990년대 초 시작된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과 보건 상황이 악화돼 남북 간 기대 수명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 gap of life expectancy is wider now than in 1993 reflects the major setbacks in health and nutrition.
북한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식량난으로 최소 60만 명에서 100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북한의 총 인구는 2,510만 명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2,670만 명, 2050년에는 2,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남한의 경우 현재 총 인구는 5,080만 명이며 오는 2030년에는 5,220만 명으로 증가하겠지만 2050년에는 4,8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5년 현재 2명으로 한국의 1.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문제연구소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로 매년 세계인구통계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통계자료는 미 연방기관인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50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에 132억 7천만 달러보다 13.4% 늘어난 수치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나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호조를 보인 건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 핵사태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액은 약 8,2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런 액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로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북한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 순위에서 세계 최하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자본과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침체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국인 투자 환경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개원연구원은 북한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n a long chain of events where North Korea sends an image to potential investors.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불안정해진 북한 상황이 오랫동안 외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북한은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BOA에 투자 부진을 포함해 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역시 정치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북한의 항공 박람회에 등장한 뉴질랜드 항공기의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특수부대 병력 수송이나 대량 살상무기 운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4일 언론에 뉴질랜드산 항공기가 어떻게 북한에 반입됐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뉴질랜드는 이런 항공물자의 대북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항공기는 뉴질랜드의 항공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사가 제조한 P-750 XSTOL 항공기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원산에서 개최한 국제 친선 항공 박람회에서 이 항공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엔 이 항공기 꼬리에 북한 인공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국내 최대 일간지인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에 북한으로 이 항공기가 수출된 기록이 없다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의 데미언 캠프 최고 경영자는 신문에 이 항공기를 중국 업체에 판매했었다며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몇 달 전 중국 시안에 있는 프리 스카이 항공에 판매한 것으로 왜 이 항공기가 북한에 있는지 자신도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프리스카이 항공은 북한에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최고 경영자는 중국이 현재 국경절 연휴라 중국 업체와의 소통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군사물자뿐 아니라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 물자에 대해서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P-750 항공기는 또 대북 금수 대상인 미국산 프로펠러와 엔진, GPS 등 여러 부품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기술 전문지인 파퓰러 메케닉에 따르면 P-750은 10인승으로 최대 217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이륙하면 한국과 일본까지 모두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최대 1800kg까지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석을 떼면 더 많은 인력과 물자 이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착륙 길이가 매우 짧아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를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고 산악지역에서도 저공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 항공기는 스카이다이빙이나 항공소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특수부대에서 침투용 병력 수송과 무기 운반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파퓰러 메케닉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 저공 항공기를 통해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운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이 항공기의 한 대 가격이 미화로 200에서 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러시아가요, 미국과 진행해오던 원자력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틀 앞선 지난 월요일엔 두 나라 사이에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예.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미국의 NBC 방송은 신냉전 시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이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인데요. 다음 달부터 공식 발효된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미국 소식으로는 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오는 일요일 9일에 열릴 대통령 후보 2차 TV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진행해왔던 원자력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라고 러시아가 발표를 했군요.
네, 미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과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협정이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미국 에너지부 장관하고 러시아 원자력 공사 사장이 교차 서명한 후에 지금까지 핵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면 즉시 공유하고 또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서로 가르쳐줬습니다.
예.
특히 주목할 부분이 두 나라가 의학 분야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성취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았던 건데요.
예.
러시아가 앞으로는 미국과 이런 협력 작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어제 선언을 한 겁니다. 러시아 총리실이 이날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러시아 미국과의 원자력 에너지 연구 및 개발 협정 그 협력 협정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총리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며칠 간격으로 러시아가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월요일에는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협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러시아가 이 핵무기 감축 축을 서로 약속한 건데요.
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플루토늄 보유분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버리고 이걸 다시 이 전기를 만드는 원료로 바꿔서 상호 검증을 받기로 한 겁니다.
예.
지난 2000년에 양국이 각각 해체한 자국 핵탄두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34톤씩 폐기하는 데 합의했고 2010년엔 이걸 원자력 발전 연료로 전환해 재활용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협정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서 러시아가 앞으로 크림반도 분쟁과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서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에서 이 핵무기 군비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여지가 생겼다고 이 로이터통신이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은 물론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이 무기급 플루토늄과 관련된 이 협정도 이제 미국과 더 이상 무효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월요일에 미국과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예.
미국이 러시아에 비우호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미국이 뭔가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네.
비우호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번 주 초에요.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6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국가 시리아에서 최근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
이 러시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하고 온건 반군을 돕는 미국이 항구적인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해서 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대화 진행 중에도 러시아 정부군하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러시아 측이 반군 지역에 공습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예.
급기야 미 국무부가 지난 월요일 약속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다라는 강경한 어조의 이 대변인 논평을 내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중단 발표는 바로 이날 오후에 바로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이 시리아 문제를 놓고 지금 러시아와 미국 갈등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데 비단 이 문제뿐만은 아니죠.
예,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이웃나라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과 서방사회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예.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이 미국의 비우호적 행위는 크림반도 사태 관련 각종 제재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RT방송을 비롯한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대화도 중단되고 협정도 중단되고 앞서서 뭐 미국의 어떤 방송은 신냉전 시대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전해주셨는데
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요. 어제 저희 Voice of America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솔직히 걱정스럽다라고 현재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진단했는데요.
예.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뭐 두 나라 관계가 나빠졌다라고 표현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러시아 측이 최근 두 가지 핵에너지 관련 협정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한 뒤에 이 분야의 협력은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협정 복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예.
이 두 가지 핵에너지 관련 협정에 대한 것에서 이 러시아 대통령이 중단을 선언한 것이지 폐기하겠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양국의 관련 협정들은 러시아 측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서 뭐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습니다.
네, 파리 기후변화 협정 다음 달부터 발효가 된다고요?
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정을 전 세계 74개 국가가 비준하면서 다음 달 4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예.
유럽연합의회는 엊그제 4일 벨기에 브뤼셀의 그 의회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에 앞서서 이번 주 초에 인도가 협정을 비준했고요. 지난달에는 중국 강저우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비준했습니다.
예. 이 기후변화 협정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 나라가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요. 이 공장이나 산업시설 또는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예.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인데요.
예.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협정의 골자입니다.
네.
지구의 온도가 더 오르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오르거나 폭염,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예. 이제 협정이 발효되면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모두 비준 절차를 마쳐서요. 세계적인 구속력을 가진 국제 법규가 된 건데요. 다음 달부터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도 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네.
각국이 탄소 배출 감축 비율을 정해서 협정 사무국에 제출하고요. 이 비율에 맞춰서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지 관계기구의 감독을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4일 이 화요일에는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이제 대통령 간의 TV 토론회 이제 2차가 이제 곧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에 1차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이번 일요일 9일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예.
1차 토론회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렇게 두 사람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예.
이번 2차 토론회는 이 타운홀 방식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선정한 유권자들을 초청해서 이들의 예. 질문에도 답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진행자만 답 질문을 하는 건 아니군요.
네.
2차는. 자, 1차 토론회 높은 관심 가운데 한 8천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다 이런 기록을 세웠는데
네.
지난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하고 민주당의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대결한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3,7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예.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도 이날 공화당의 펜스 주지사 부통령 후보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시청률이 낮았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펜스 주지사가 케인 의원의 맹렬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대답을 잘 했는데요.
예.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또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해서 공화당 유권자들을 안심시켰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뭐 트럼프 후보보다도 더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벌써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요.
예.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펜스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뽑았다면서 스스로에게도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는 일요일 9일에 2차 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1차 토론회 때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의 약점을 뭐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이 때문인지 최근 선거 집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얼마 전에 폐렴에 걸렸던 일들을 거론하는 등 좀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다음 토론회에서 이 화합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2차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트럼프 후보가 다시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지율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네, 1차 토론회 이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CBS, NBC, CNN,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4에서 6%포인트 정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
라스무센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1%포인트, 아주 근소한 차이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주하고 오하이오 주에서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클린턴 후보가 또 이 두 주에서 모두 2%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9도, 안주 낮 기온 11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7도고요. 양덕 아침에는 12도, 오후에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은 16도, 중강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1도, 용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2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신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과 원산, 장전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 낮 기온 17도고요. 장지는 아침 기온 0도입니다. 낮에는 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갑니다. 낮 기온은 11도입니다. 성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6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해상 모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북부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네, 10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어제 경찰관 두 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 사복 경찰관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검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체포됐으며 히참 D라는 이름을 가진 40대 벨기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가 군 장교 출신이며 지난 2009년까지 벨기에 육군에서 근무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히참 D는 또 시리아 반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등 여러 테러 연루 사건으로 벨기에 보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3월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32명이 사망하는 사건 뒤 테러 경보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앞으로 4년간 15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이번 자금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또 아프간의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이들, 여성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수명이 연장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전체 국가 예산의 20%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 인구의 39%가 하루 1달러 35센트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서부 지역에 오늘 폭탄 공격이 가해져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알레포 서쪽 아트메 국경 통과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반군 대부분은 파일랍 알샵으로 불리는 단체 출신이라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국경 지역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인들은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어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분쟁이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물음에 61%는 인도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려 81%가 비우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55%가 우호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1급 비밀을 훔친 혐의로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해럴드 토마스 마틴 씨는 지난 8월 27일 체포됐으며 그의 자택과 차량에서 발견된 저장장치들에는 1급 비밀문서를 비롯한 여러 기밀문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틴 씨가 훔친 6건의 비밀문서들은 민감한 정부 부처에서 생산된 것들이며 여러 국가안보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 요원들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소말리아 국경과 인접한 케냐 만데라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알리로바 만데라 카운티 군수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마을이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6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로바 군수는 또 보안군이 대응에 나서 부상자를 포함해 주민 27명을 구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냐 언론들은 공격범들이 수류탄 투척에 이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